조선 작가동맹 소속 작가 반디가 목숨을 걸고 쓴 소설 고발. 북녘당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의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주. 제7장 빨간 버섯.
엔씨 사람들은 시당위원회 청사를 두고 벽돌집이라 부른다. 시당위원회 청사가 빨간 벽돌집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하긴 청사가 거리의 벽돌 건물 중에서 유난히 빨개 보이는 특징이 없지는 않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8.15 직후 초대 공산당 비서였던 사람이 그 무슨 빨간 첨가제를 섞도록 지령하여 특별히 구워낸 벽돌로 지었다는 집이었던 것이다. 사자머리에 마도로스 파이프를 휘두르며 막스의 공산당 선언도 뜬금으로 외워대곤 했다던 저 구라파의 붉은 유령이 뿌린 씨앗에서 싹터난 우리이기에 속은 물론 겉까지도 빨개야 한다며 벽돌뿐이 아닌 기와에까지 첨가제를 섞도록 하여 공산당 청사를 아예 빨간 집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벽돌집이라 부르는 그 말 속에는 벽돌이라는 뜻보다도 빨갛다는 뜻이 더 스며있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혹시 코 흘리게들이
흥! 벽돌집 아니면 다 아래?
하면 그것은 물론 시당집 아니면 다냐 하는 뜻이다. 또 여인들이
아휴, 못 본 채 앞서 벽돌집 마누라래요.
한다거나 어느 기업소 지도원이
직소리 맙세
하면 그것도 역시 시당집 마누라, 시당의 지시라는 소리다. 도일보사 특파기자 허윤모는 창가를 스치는 돌개바람이 마주앉은 책상 위에 원고지를 날려 떨어뜨려서야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젠장.
그는 투덜대며 원고지를 주워올렸다. 하나 그것은 때 아닌 돌풍에 대한 투덜거림이 아니었다. 써야 할 원고는 한 줄도 못 쓰고 왕청 같은 벽돌집 근처만 어정거리다 돌아온 자기 사색에 대한 불평이었다. 원고 집필이라는 불티가 발등에 떨어진 지금 어떻게 되어 자기 사색이 한간에 떠도는 벽돌집 유래 따위에만 팔려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주워올린 원고지 위엔 아직도 생산 정상화에 들어선 N 장공장이라는 제목만 댕그라니 앉아있지 않은가. 허윤모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원고지 위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러고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뻑 내리쓸었다. 저절로 쩝 하고 마른 입이 다져진다. 그리고 글귀가 이렇게도 막막히 막혀와서야 어떻게 10년 넘어 이 노릇을 해왔던가 싶다. 그럴수록 머리 한 구석에 꼬챙이처럼 솟아오르는 것은 아무리 찍소리 말아야 하는 벽돌집 짓이라 해도 때려서 우는 척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지 못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다. 글쎄, 개구리 뜀질하듯 공급하던 것마저 아주 끊어진 것이 석 달 가까워 오는 시안의 된장 문제인데 생산 정상화에 들어선 장공장을 운운하라니 이거야말로 잉태 중인 태아를 두고 생남 소식 전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3일 전 전화 호출을 받고 벽돌집 사자머리인 책임비서에게 가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허윤모는 한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흥 하고 콧방귀를 끼면 어느 사람에게서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 항시로 고착되어 있는 책임비서의 축구공 같은 얼굴은 그날따라 턱도 유아스러웠다.
와, 대답이 없나? 어? 장공장 된장 탱크처럼 입을 꽉 다물고 앉아서리.
책임비서는 얼굴과 일매진 굵기로 양 어깨 사이에 내리박힌 살찐 목을 뚫고 나오느라 그런지 꾸락꾸락하는 유다른 목소리로 너스레를 뚫었다.
우리 시에 이 된장 문제가 도 전체적으로도 비판거리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야. 물론 일부 일꾼들의 무책임성으로 해서 말이지. 하지만 이제 장공장의 그 된장 탱크가 입을 칵 열게 될 것이니 허기자도 마음 꽉 넣고 입을 열라. 예, 원고를 쓰겠습니다 하고 말이야.
하나, 농담조는 끝났다는 듯 웃음을 거두자 책임비서의 얼굴엔 흥 하는 것 같은 그 본바닥 표정이 다시 제껏 자리를 틀고 앉았다.
원고는 이달 중으로 도일보에 나오게 하면 돼. 알겠어?
허윤모는 그날 책임비서실에서 나오는 길로 장공장을 찾아갔다. 막대기에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여위고 그래서 덩실한 대머리도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지배인이 허윤모를 맞아주었다.
예예예, 예, 예, 사실입니다. 지금 발효 공정에 들어갔습지요. 원자재 말입니까? 뭐 시당에서 지원을 해줘서 도토리면 도토리, 사료 강릉이면 사료 강릉이 농장들에서 걷어들인 게 한 30여 톤 됩니다. 된장을 만들면 한 달 공급량은 충분하지요.
실정은 이러했다. 1년도 아닌 한 달 공급량. 그것도 된장 맛을 이미 잃은 지 오랜 사람들이 그 맛도 보기 전에 허윤모는 장공장 생산 정상화라는 대포를 놓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하기는 돌이켜보면 그런 대포를 처음 놓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적지 않은 독자들이 허윤모라는 이름 대신 특파기자 허대포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었다. 허윤모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들고 거기에다 병을 기울였다. 술이었다. 허윤모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대포기가 있는 글을 쓰기 위하여 술병을 기울여야 하는 악습이 붙었다.
윤모인다!
밖에서 누가 문을 꽝꽝 두드려댔다. 허윤모가 보온병 뚜껑을 놓기도 전에 시병원 진료과 의사 송명근이 불쑥 뛰어들었다. 송명근은 수수깡마를 함께 탔고 중학 시절의 화학실험 같은 것도 꼭 한조가 되어서만 하던 허윤모의 중마고우였다. 허윤모가 모든 것이 투둘투둘하게 생긴 반면에 송명근은 말쑥하게 쏙 빠진 용모였지만 둘이는 어린 시절처럼 오늘도 마음이 한 줄기로 통하는 사이였다.
아니, 왜 그래?
허윤모는 해숙해진 얼굴에 땀까지 철철 흘리며 들어서는 송명근을 놀랍게 바라보며 움쭉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모, 좀 도와주게. 좀 전에 우리 이모부가 묶여갔네. 뭐? 장공장 기사장이? 원료 기지에서 먼지가 뿌옇게 일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해갔대. 이걸 어쩌면 좋아? 응? 좀 차근히 얘기하게. 그럼 왜 그랬다는 거야? 직무태만이래. 직무태만. 그래, 우리 이모부가 그럴 사람인가? 자네야 한때 그에 대한 기사도 써낸 일이 있고 그의 사람됨을 잘 알지 않나? 어떻게 좀 도와주게나.
송명근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입귀에 흰 침을 물고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 것이 무슨 일이라도 칠 것만 같았다. 허윤모는 급히 부엌으로 나가 냉수 한 사발을 떠들고 들어왔다.
자, 좀 마시게. 그리고 좀 앉아서 얘기하자고.
허윤모는 담배와 라이터도 내놓았다. 그러는 중에도 허윤모의 눈앞에는 도수 안경 너머로 두 눈이 늘 부은 듯이 보이던 허약한 체질의 장공장 기사장 고인식의 모습이 지워질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허윤모가 고인식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3년 전 바로 이맘때인 8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송명근이 고인식의 일로 해서 허윤모를 찾아왔었다. 촌수를 따져본다면 오촌 이모부란 실상 남남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이다. 허나 송명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평양의학대학 재학 당시 송명근이가 배고픈 기숙사 생활과 호러미 자식이라는 외로움을 모르며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고인식의 덕택에 의해서였다. 송명근이 대학에서 혹시 야유회 같은 것이 있기 전날이면 퇴근 때 의례히 도시락거리를 사들고 들어오곤 하던 고인식이었다. 그는 말없이 도수 안경 너머로 빙긋이 웃어 보이며 들고 온 구럭을 아내에게 넘겨주곤 했는데 그 빙긋하는 웃음이 거의 어느 때나 그의 말의 전부였다. 그렇게 과묵한 만큼 마음 곱고 인정이 끝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고인식이 아니었다면 조카에 대한 아내의 동정심이 아무리 컸다 한들 송명근이를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물론 그때는 고인식의 처지가 지금과는 달랐다. 대학에서 식료공학을 전공하고 경공업위원회의 어느 한 기술부서를 책임지고 있었고 생활도 넉넉했다. 하나,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인정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식은 정말 잔정은 모르나 웅심 깊은 친어버이의 그런 사랑으로 송명근의 대학 전 과정을 일일이 보살펴주고 뒷받침해 주었었다. 그런데 그 은인을 송명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배치되어 온 지 꼭 3년 만에 NC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6.25 전란 때 폭사한 줄로 알고 있던 처남이 월남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고인식에게는 이력 기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혁명화를 내려오게 된 것이 바로 이 N씨였던 것이다. 평양의학대학 재학 당시 송명근이가 배고픈 기숙사 생활과 호러미 자식이라는 외로움을 모르며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고인식의 덕택에 의해서였다. 송명근이 대학에서 혹시 야유회 같은 것이 있기 전날이면 퇴근 때 의뢰히 도시락거리를 사들고 들어오곤 하던 고인식이었다. 그는 말없이 도수 안경 너머로 빙긋이 웃어 보이며 들고 온 구럭을 아내에게 넘겨주곤 했는데 그 빙긋하는 웃음이 거의 어느 때나 그의 말의 전부였다. 그렇게 과묵한 만큼 마음 곱고 인정이 끝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고인식이 아니었다면 조카에 대한 아내의 동정심이 아무리 컸다 한들 송명근이를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물론 그때는 고인식의 처지가 지금과는 달랐다. 대학에서 식료공학을 전공하고 경공업위원회의 어느 한 기술부서를 책임지고 있었고 생활도 넉넉했다. 하나,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인정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식은 정말 잔정은 모르나 웅심 깊은 친어버이의 그런 사랑으로 송명근의 대학 전 과정을 일일이 보살펴주고 뒷받침해 주었었다. 그런데 그 은인을 송명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배치되어 온 지 꼭 3년 만에 N씨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6.25 전란 때 폭사한 줄로 알고 있던 처남이 월남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고인식에게는 이력 기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혁명화를 내려오게 된 것이 바로 이 N씨였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이곳에서의 고인식의 삶이란 송명근이로 하여금 인정 많은 사람은 눈물도 많다는 말을 되새겨보게 한 그런 것이었다. 식료공학 부문의 권위 있는 기술이 장공장 기사장이라는 과분한 자리를 받기는 했지만 그의 생활에는 코앞에 가시밭이 널려 있었다. 송명근은 자기의 무릎 위에서 이모의 눈을 감기었다. 평양서 내려오자부터 입술이 하얗게 타며 꼬치꼬치 말라가던 그가 2년 만에 끝내 특별한 병명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다.
제 오빠 때문에 당신까지 이 지경이 됐지만 부디 일 잘해서 본래 직무를 회복해 주세요.
이것이 온누이의 손목을 쥐고 남편에게서 죄스런 시선을 떼지 못하며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었다. 주부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이들 못지않게 불행해지는 것이 세대주였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와 함께 장공장에서 실험공으로 일하면서 가정 살림과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어린 딸의 고생은 물론 컸다. 허나 공장 기술 지도를 그냥 하면서 당시 당적으로 제기된 원료기지 건설을 책임지고 산중 생활을 하게 된 고인식의 고달픔은 그보다 더 컸다. 고인식은 난생 처음 작업복을 빨아보았고 산전막 문턱에 걸터앉아 양말 뒤축도 꿰매보았다. 하긴 원료기지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에겐 특혜가 없지도 않았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무인지경인 산전막에서 호라비 노릇을 하며 땅을 뚫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기본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1인당 400평까지의 개인 농사를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책임자에게도 특혜가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때 과업을 받으러 갔던 고인식에게 시당 책임 비서는 말했었다.
그러나 그게 어떤 특혜이겠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해서 일할 바요.
본래 직무를 회복할 수도 있고 관대하게 안겨진 장공장 기사장 자리를 내놓게 될 수도 있다는 묵직한 압력이 느껴지는 암시였다. 그런 암시가 아니어도 고인식은 책임 비서가 자기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전에 직감하고 있었다. 시내 어느 일꾼도 달가워하지 않는 산지로 올리는 그것만으로도 콩 포기 뜯은 소, 채찍만 들어도 뛴다는 속담을 자기에게서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을 알아서였든 몰라서였든 원료기지에서의 고인식은 어쨌든 일밖에 몰랐다. 기술지도차 공장에도 가끔 내려왔다. 송명근이 그런 그를 만나 이젠 이모도 없는데 아이들 생각을 해서라도 몸을 봐가면서 일하라고 말하려고 하면 바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자기라며 용무를 보기 바쁘게 산지로 꼿꼿이 올라가곤 하는 고인식이었다. 그렇게 3년간을 경작하며 땅을 일궈 끝내 수십여 정부의 원료기지를 조성해냈다. 그러면서도 끈질긴 기술지도로 장공장의 일부 공정들을 개조하여 질 좋은 간장 된장을 풍성히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우리 시의 된장 맛도 평양장 못지않다는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모르는 고뇌 속에 바쳐온 고인식의 피땀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였다. 3년 전 그날, 송명근은 고인식에 대한 이런 전후 사연을 들려주면서 허윤모를 찾아오게 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가능하면 소개 기사 같은 거라도 하나 써 신문에 내주게나. 고달픈 그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달란 말이네.
그날 송명근의 이야기에서 알게 된 고인식에 대한 인간상은 허인모의 직업적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시 된장 맛이 평양장 못지않다는 말은 허윤모도 이미 무심히 들어오지 않던 말이었던 것이다. 허윤모는 고인식을 취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첫 필봉을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에서 그가 얻은 경험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의 진면모는 일터에서보다 그들의 가정생활에서 더 잘 엿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허윤모의 경험은 역시 옳았다. 허윤모는 가정 취재를 통해 특혜를 바라기에 앞서 자기 사업에 자국자국 진심을 묻혀가고 있는 고인식을 새롭게 보게 되었던 것이다. 허윤모는 빈집 방문을 피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그의 집을 찾아갔다. 장공장 뒤 언덕에 있는 고인식인의 집은 뱀이 기어간 자리인 듯 앞뒤로 배를 내민 울바자며 군데군데 비닐 장막을 덮고 돌을 올려놓은 창고 지붕이며 첫눈에도 남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집이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 마침 교복 차림에 열댓살 되어 보이는 사내애가 앞들 쪽대문가에 매달려 무엇인가 장난질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그 애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쪽대문 위쪽에 녹슬어 끊어진 철사줄을 떼어내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 애가 고인식 기사장 내 남매 중 막내이자 외아들인 해명이라는 아이겠거니 속으로 생각하며 허윤모가 말을 때려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안 계세요
하고 그 애가 한 발 앞질러댔다. 쓸데없는 말을 시켜 제발 자기 일을 지연시키지 말아달라는 투였다.
누나도 없나?
허윤모는 곤식이 산지에 가 있는 것을 모르는 채 했다.
우린 아침에 다 점심밥을 싸가지고 나가요. 누나도 나도.
그런데 넌 오늘 어떻게 이처럼 집에 있지?
소녀는 잠시 쭈뼛거렸다.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지?
허윤모가 빈장거렸다.
그건 오늘 아침에 우리 누나가 이걸 고치려다 손에 피가 나서 울면서 공장에 갔어요.
누나가? 그러니 누나가 저녁에 집에 오기 전에 고쳐놓자고 네가 왔다 그 말이구나. 학교 점심시간에, 응?
소녀는 대답 대신 갑자기 고개를 뚝 떨구며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그새 철사줄과 얼마나 씨름을 했던지 공구를 쥔 고사리 같은 두 손엔 뻘건 눈물이 질벅이 내배어 있었다. 허윤모도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허나 그러다 소년의 눈물이라도 보게 될 것 같아 일부러 흔연한 목소리를 지어냈다.
어디 보자. 이놈의 접철이 그렇게 애를 먹여? 그 공구를 이리 다오.
허윤모는 공구의 뒷날을 접철과 나무 기둥 사이에 바싹 찔러넣고 뿍뿍 소리가 나게 잡아젖히며 거기에 박자를 맞추듯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집에선 왜 아버지 없는 집처럼 애들한테 이런 걸 맡긴다더냐?
접철이 훌떡 빠져나왔다.
야!
소녀는 자기가 그리 애써도 안 나오던 것이 족집게에 집힌 가시 뽑히듯 하는 것을 보며 얼굴색을 대번에 풀었다.
근데 우리 아버진 그저 원료기지 일밖에 몰라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전번 학부영어회 때도 선생님한테 쪽지 편지만 보내오고선 이번에도 또 쪽지 편지니까 말이죠.
그래? 무슨 쪽지 편지냐 이번엔 또?
어머니 제스...
하다가 불시에 입술을 꽉 깨무는 소년의 두 눈에서 눈물이 돌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허윤모는 당황했다.
자, 이걸 좀 잡아라. 이 문짝에 있는 것도 마저 떼내야지. 요놈은 이렇게 해야지.
허윤모는 안 나오는 설레발을 떨었다. 소년이 눈물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두 눈으로 뜨거운 것을 내뿜으려는 자기 가슴도 함께 달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도 소년이 웃을 일이 생겼다. 허윤모가 저번 것처럼 생각하고 우쩍 힘을 쓰다가 접철이 훌렁 빠지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러자 소녀는 아직도 물기가 질벅한 눈으로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언제 울었더냐 싶게 입을 열었다.
근데 기자 아저씨, 멧돼지라는 놈이 정말 하룻밤새 큰 밭도 못쓰게 만드나요?
너 방금 날 들어 기자 아저씨라고 했니?
허윤모는 놀랐다.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뭐. 우리 아버지 만나보자고 오셨구나 하고.
너 정말? 그런데 내가 기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요 전날 계약 때 우리가 학교 정문 들어가는 거 사진 찍어 내지 않았나요? 신문에.
참 그랬었지. 그런데 멧돼지는 또 뭐냐?
글쎄, 우리 아버지가 멧돼지 성화 때문에 어머니 제삿날에도 못 오신다고 써보냈기 말이에요.
정말이다. 멧돼지라는 놈은
항상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하룻밤 새에도 숱한 곡식밭을 못 쓰게 만들지.
야, 정말이었구나.
그런데 나 같으면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라도 종종 내려올 텐데 너희 아버지는 아마 그렇지 않은 모양이지?
치, 아저씨라고 뭘 그러겠나요? 일이 바쁘면. 하지만 우리 아버진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들이 보고 싶고 어머니 제사에 오고 싶으면서도 참고 안 오시니까요. 우리 아버진 아침마다 세수하러 나가면 샘물 속에서 찰랑찰랑 나랑 우리 누나 얼굴이 떠오른다고 썼어요. 쪽지 편지에.
그리고?
허윤모의 목소리는 떨린다.
그리고 그 편지 가지고 온 아저씨에게 산딸기랑 버섯도 이만큼 보내오고요. 누난 뭐 그 산딸기랑 버섯이랑 다 어머니 제사상에 놓겠대요.
허윤모는 고개를 돌렸다. 이마에 땀을 씻는 것처럼 하며 슬쩍 눈물을 닦아냈다. 이날 허윤모는 쪽 때문에다 새 접철까지 달아주고 오면서도 몇 번이나 고인식이네 집을 뒤돌아보았다. 밥 한 술 제 손으로 떠놓지 못하게 될 아내의 제사상을 생각하며 한 송이 두 송이 버섯을 뽑고 어린 것들의 눈물을 달래고자 찌르는 가시도 못 느끼며 산딸기를 땄을 그 아픈 숨결이 어려있는 집. 앞뒤로 배를 내민 울바자며 비새는 창고 지붕이 집주인이 어디에 심혈을 쏟고 있는가를 역력히 말해주는 고인식인의 집이었다. 제삿날 밤 산중에서 마음속으로 아내의 행복을 빌며
으아! 으아!
멧돼지를 쫓고 있을 고인식의 눈물겨운 목소리마저 귓전에 쟁쟁이 들려오는 듯했다. 허윤모는 당장이라도 고인식에 대한 기사를 일사천리로 써낼 자신이 있었다. 원료기지에 대한 일반 자료는 다른 계통의 취재 과정에 이미 머리에 쌓여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고인식의 인간미에 매혹되기 시작한 허윤모의 심장은 당장 그의 체취를 몸 가까이 느껴보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여 허윤모는 그날 정오에 쏟아지는 불볕도 아랑곳 없이 시내에서 백리나 되는 원료기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원료기지 백리길이란 사려놓은 밧줄 같은 것이어서 뱅뱅 돌아 끝까지 올라가 보니 시내 거리가 우물안처럼 환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우중충한 수림이 일직선으로 뭉청 끊어지며 소 잔등처럼 느슨히 흘러내린 한쪽 산면에 끝을 가려 보기 힘든 개간지가 기다랗게 누워 있었다. 구획에 따라 콩이며 옥수수며 감자 등속이 심어진 개간지 아래쪽은 위쪽에 끊어진 수림면과 거의 평행을 이룬 단의 절벽이었다. 그 밑으로 컴컴한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런 산중에 호함진 곡식밭이 있다는 것이 희한스럽기만 했다. 이래서 예로부터 화전이란 말이 생겨난 모양이었다. 와서 보니 원료기지란 결국 화전농이란 말의 대명사인 격이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증거가 아직도 생생한 원료기지였다. 밭골을 따라 키가 넘게 뒤엉키고 덧싸인 흡사 공룡의 골격과도 같은 나무뿌리들과 굴려낸 바위들과 불탄 등걸들. 소발구 외에 기계수단이란 원래 끌어올리지도 못할 곳이어서 단 세 마리의 황소와 30명 안팎의 인력으로 이 엄청난 일을 치루었다니. 참말로 두 번 다시 새겨보게 되는 그 하나하나의 나무뿌리들과 바위돌들이었다. 400평까지의 개인 경작을 허용한다는 특혜로서는 세 발의 피만한 보상도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들의 거처 장소는 비교적 안전한 곳인 감자밭 머리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나무 방틀의 석가래 위에다 나무 껍질을 잇고 흙을 덮어버린 키 낮은 귀틀집이었다. 허윤모는 마당가에 서서 잠시 안쪽 동정을 살피다가 살짝 열려진 쪽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이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기라도 하듯 집안에서 째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뒤따라 또 다른 목소리의 비명이 울려나왔다. 허윤모는 흠칫 섰다. 순간 그의 입에서도 으악 소리가 터져나왔다. 얼럭덜럭한 구렁이 한 마리가 그 무슨 밧줄 토막인 양 꿈틀거리며 부엌에서 날아나와 바로 허윤모의 발끝에 털썩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허윤모보다 더 놀란 것은 일나간 사람들의 저녁거리를 끓이던 부지깽이로 금방 구렁이를 집어던진 두 식모 여인이었다.
에그머니라! 아유, 어쩜 이렇게 딱 맞춰서! 아이, 특파기자 선생님이 아임도! 아이고, 어쩌나!
여인들은 고두 사죄를 해도 미안함을 다 못 풀겠다는 듯 어쩔 바를 몰라 했다. 허윤모는 그때에야 마당가 개암나무 숲속으로 꼬리를 사리는 구렁이를 보며 하고 해뜨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아휴, 욕하지 맙소. 기자 선생님은 처음이겠지만서도 여기선 수시로 있는 일이구만.
아휴, 욕까지야 뭘요. 저 인상이랑 기포야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아이고.
허윤모는 웃었지만 아직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것을 느끼며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값을 꺼내들었다.
아직 바깥이 따가운데 날래저 우방에 올라앉읍소.
특파기자라고 아는 체를 한 뚱뚱한 여인이 막 웃방문을 열어놓으며 하는 말이었다.
아이, 괜찮습니다. 난 우선 책임자 동물을 만나봐야 하겠습니다.
허윤모는 사양했다.
오후엔 모두 나물 채취 나갔구마. 오전까지 콩밭 막벌 김매구설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다고. 이 산속에서도 나물을 뜯어와야 먹을 수 있지 임둥 글쎄.
책임자도 꼭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요?
아유, 누가 말리지 않았순둥. 바늘처럼 늘 앞서는 성미라서 그렇지. 자, 날래 들어앉읍소.
허윤모는 여인의 성의를 그냥 마다할 수가 없어 허리를 구부리며 웃방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자 그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은 구렁이뿐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불쑥 안겨왔다. 중국집처럼 안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올라앉게 된 방은 굴속처럼 좁고 길었다. 구름나무 노전을 깐 방바닥에 뒷담벽 밑굽을 따라 무언지 거뭇거뭇한 나무 토막들이 주룩이 널려 있었다. 허윤모는 잠시 생각을 하고서야 그것이 목침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양쪽 담벽에 거의 빈틈없이 주렁주렁 걸려있는 배낭들 역시 깊은 인상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각자 개인들의 옷장이자 생활 필수품함이자 살림살이의 전부일 것이 틀림없는 그 배낭들은 색깔도 각각, 크기도 각각이어서 더 입체적이었다. 주방 겸 여자들 숙소인 듯한 아랫방과 통한 배식구에는 그래도 장 국물이 불깃불깃 물든 흰 가림보가 걸려 있었다. 대진내와 또 그 밖에 무슨 남자들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왔다. 허윤모는 신발을 벗지 않고 한쪽 다리를 꼬아올리며 방바닥 턱에 모로 걸터앉았다. 그러자 그의 머리에는 실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과연 저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고인식의 목침이고 어느 것이 그의 배낭이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아니, 그의 것은 차마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철 따라 냉온 풍기가 돌고 난방 화분 향기가 그윽하던 방안 냄새가 아직도 그대로 배어있을 그의 생활 필수품이 어떻게 석기문화 시기의 거처지를 방불케 하는 이런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허윤모는 밖에서 피우다 들고 온 담배가 다 타기도 전에 방에서 일어서고 말았다. 날씨가 따가운 대로 차라리 바깥에 있고 싶어서였다. 나물 채취에 나갔던 사람들은 8월의 불덩이 같은 태양이 서쪽 수림 속으로 떨어질 무렵에야 산 속에서 하나 둘 내려오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 나와 개척지 주변을 여기저기 돌아보던 허윤모는 이삭들이 통통이 여물기 시작한 강냉이 밭 머리에서 산나물 마대를 메고 내려오는 고인식을 만났다. 송명근을 통해 벌써 익히 알고 있었다는 둥 허윤모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둘이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데 고인식의 손은 경공 업무 사무원이었던 사람의 희고 말숙한 손도 장공장 기사장의 손도 이미 아닌 군데군데 피딱지가 앉고 마디들이 툭툭 붉어진 나무뿌리 같은 손이었다. 인식은 허윤모의 손을 놓자 습관인 듯 도수 안경을 벗어 작업복 앞섭에다 닿기 시작했다. 순간 그의 작업복 가운데 단추를 꿰어 매단 뻘건 구리줄이 허윤모의 눈에 확 안겨왔다. 그것도 가는 것이 없어서였는지 퍽이나 굵은 구리줄이었다. 훗날 고인식을 생각할 때면 허윤모의 눈앞에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곤 한 것이 그 구리줄 단추였다.
야, 같이 들고 갑시다.
안경을 닦아쓰고 나물 마대를 다시 둘러매는 고인식에게 허윤모가 말했다.
아유, 좀 괜찮은데요.
하면서도 고인식은 거절하지 않았다. 허윤모는 나물 마대 한 귀퉁이를 맞들고 일부러 늦장 걸음을 놓으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고인식의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 허윤모는 대여섯 마디도 더 해야 했다. 송명근의 말대로 정말 과묵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빙긋하는 눈웃음이 그의 말의 전부라던 그 눈웃음마저도 이젠 다 말라버린 것만 같았다. 허윤모는 속이 달았다. 하지만 생나무 꺾듯이는 안 되는 것이 취재였다. 하루 종일 무더위 속에서 일한 사람과의 취재이니 더한 것 같았다. 기본 담화는 저녁 시간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 저녁 시간에도 허윤모는 또 허탕을 쳤다. 목침을 베고 마주 누운 고인식이 처음에는 몇 마디 응대하는가 싶더니 인차 허윤모의 귀청이 울리도록 코를 골기 시작했던 것이다. 허윤모는 온 밤 잠들지 못했다. 푸푸거리고 쉬쉬거리는 코합창 소리 때문만이 아니었다. 문을 열어놓았지만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탁하고 어지러웠다. 낮고 좁은 방에 30여 명이 쌀이빨 눕듯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고달픈 잠꼬대 소리, 빡빡 이가는 소리. 고인식은 이따금 몸을 뒤척이며 뼈가 부서지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또 인차 코를 골곤 했다. 허윤모는 잠을 청하려 이리저리 몸을 궁시거려 보았지만 어지러운 환영만 눈앞에 얼씬거렸다. 기자 선생은 처음이겠지만서도 여기선 수시로 있는 일이구마 하던 여인의 목소리가 문득 들려오며 낮에 본 구렁이가 금시 발꿈치로 기어드는 듯도 했다. 어디 추녀 밑에 와서 우는 듯한 부엉이 소리가 가슴을 흔들어댔다. 허윤무는 끝내 자리를 밀어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다. 번거로운 풀벌레 소리가 위연한 달빛을 뒤흔들고 있었다. 허윤모는 막 주변을 발길이 닿는 대로 거닐었다. 온몸이 이슬에 축축해오도록 거니는데 감자밭 아래 기슭에 샘터가 나타났다. 조용히 흔들리는 수면 위에 배고른 하얀 달이 애초로이 떠 있었다. 고인식이 아침 저녁으로 두 온누이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던 것이 바로 이 샘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코원저리가 시르르해졌다. 어찌 아이들 얼굴뿐이었으랴. 부디 일 잘하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본래 직무를 회복해달라 한 아내의 그 얼굴이야. 아침 저녁에만 이 샘물 위에 그려보았겠는가. 허윤모는 날이 푸름해 오도록 샘가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입에 칫솔을 물고 샘물가에 맨 먼저 나타난 것이 마침 고인식이었다. 고인식은 허윤모의 속내는 모르면서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일찍 일어나 나왔느냐며 몹시 미안해하는 기색을 지어 보였다.
아, 불편하다니요. 이 공기 좋은 곳에서.
허윤모는 반기는 기색으로 대답했다. 고인식이와 조용히 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절로 마련된 것이 진정 반가워서였다. 어제 허윤모가 산길 백리를 단숨에 돌아 올라왔던 것이 이곳 생활 조건이나 농사 작황 따위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던가. 고심 참담하는 고인식의 땀방울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기의 특혜를 위한 것인가. 돈의 인민들의 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짚어내어 고인식이라는 인간의 진면모를 더 깊이 확인해 보자는 것이 이번 취재길의 기본 목표였다. 그런데 허윤모는 지금까지 고인식의 가슴 어느 한 변죽조차도 들춰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더 애둘러 볼 시간이 없었다. 힘들더라도 이제는 정통을 찔러보는 수밖에 없었다. 고인식은 벌써 칫솔질을 끝내고 샘치에서 흘러내리는 물가에 나앉아 세수를 시작하고 있었다. 허윤모는 곧장 고인식의 옆자리에 가앉으며 물속에다 두 손을 담그었다.
미쳤다.
그는 일부러 기겁하는 소리를 내며 고인식이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어떻습니까? 여기 물이 대동강 물보다 몹시 차지요? 네, 대신 무척 막십니다.
고인식은 자기의 간단 명료한 대답에 보충이라도 하듯 몇 번 더 푸푸거리더니 어느새 일어서며 허리춤에서 수건을 뽑아들고 있었다. 허윤모는 한순간 입을 꽉 다물었다 풀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느라면 혹시 평양서 일하던 때가 생각날 때는 없는지요?
허윤모는 고인식을 따라 물가에서 일어나 손수건을 꺼내들며 짐짓 웃음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보다도 전 농사일을 모르다 보니 그저 여기 근심뿐입니다. 물론이겠죠. 시 안에 된장 문제를 오늘처럼 풀어오느라니요. 뭐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한데 송명근 동무의 말에 의하면 기사장 동무가 여기로 올 때 책임 비서가 무슨 특혜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무슨 생각이 없었는지요?
허윤모는 말을 해놓고도 너무 직선적인 질문이 아니었는가 싶어 고인식의 눈치를 흘끔 살폈다. 허나 고인식의 온화스러운 얼굴 표정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 사람이 별소리다.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탓해야 합니다. 기자라는 사람 앞에서는 무슨 일이든 안 털어놓고는 못 베기는 법이니까요. 뭐 털어놓고 안 털어놓고 할 게 있나요? 나도 일밖에 모르는 기계는 아닌데 특혜를 받아 위의 직무를 되찾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만한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 줄기 새벽바람이 어디선가 무르익는 들꽃 향기를 뭉클 실어다 풍겼다. 허윤모는 자기가 그처럼 힘들게 내뱉은 질문에 비해 수도꼭지가 물을 내보내듯 하는 고인식의 대답 앞에서 얼굴이 뜨끈해왔다. 이런 인간이 자기의 속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식의 땀방울을 뿌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고인식이가 자기 사업에 바쳐오는 성실성이 그 어떤 사심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그의 손이 오늘처럼 북두갈구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의 집 대문 접철이 어린 딸을 울리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동녘 수림 위에 장막 같은 안개구름 속에서 말쑥한 아침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허윤모는 이날 원료기지에서 내려오자 어렵지 않게 원고 집필을 끝냈다. 허나 원고는 시당 합평회에서 대번에 퇴짜를 맞고 말았다. 신문사는 물론 지방당의 검열까지 매번 맞다시피 해야 하는 것이 특파기자의 원고였다.
우리 사회에서 당의 영도를 떠난 개인의 성과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응? 도대체 기자라는 사람이 당성이 없단 말이야.
책임비서가 이렇게 하는 말은 그 의도가 너무도 뻔했다. 그것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 원료기지의 업적을 배분하는 데서 시당 위원회의 몫을 용대가리만큼 하는 반면에 고인식의 것은 미꾸라지 꼬리만큼 하라는 분부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허윤모는 원고를 기각시켜버리려고도 생각해보았다. 허나 그러기엔 고인식의 그 구리줄 단추가 너무도 눈물겨웠다. 허윤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용두사미의 비율로 성과가 나뉘어진 원고라도 신문사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필이면 기자가 된 자기 직업에 저주까지 퍼부어가면서. 도일보에 고인식에 대한 기사가 났던 때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작년 늦가을 어느 날이었다. 그날 허윤모는 언제 풍성했더냐 싶게 나뭇가지만 앙상이 남은 산림 풍경에 시선을 팔며 원료기지를 두 번째로 찾아 올라가고 있었다. 물론 이번에도 고인식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전날 허윤모는 시내의 식료 상점 앞을 지나다가 두 여염집 여인이 주고받는 소리에 걸음을 멈춘 적이 있었다. 그것은 비록 쌀 배급이 다달이 줄어드는 세월에 된장까지 떨어뜨리니 어쩌냐는 푸념에 불과한 소리였지만 허윤모로서는 그냥 스치며 지나버릴 수가 없었다.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글을 취재했던 개별 인물이나 사업 단위에 대해서도 늘 책임감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 기자 생활이었다. 그런데 고인식이 원료기지에 올라가서 2, 3년간 질량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풀렸던 된장 문제가 근년에 들어 진통을 겪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 공급이 이을락 말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날로 긴장해지는 국가 식량 사정으로 위에서 봤던 원재료 비중이 거의 잘린 데다 해마다 빈번해지는 폭우 피해로 원료기지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쯤은 허윤모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주민들의 하소연까지 직접 듣게 되고 보니 더는 그냥 방관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 원료기지 방문을 새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인식의 그간 생활이 궁금했다. 아내 없는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자신은 또한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올해도 장맛비의 피해로 원료기지에 상당한 면적을 유실당했다는데 장공장 생산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지금 원재료를 제대로 못 대주게 된 그의 고충이 얼마나 클 것인가. 개간지가 가까워올수록 허윤모의 발걸음은 빨라만졌다. 사람들이 가을새라 부르는 때까치가 빨간 마가목 열매를 쫓느라 길가 덤불에서 부드득거렸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개를 뒤로 돌리면 시내가 사판처럼 내려다 보이고 앞으로는 개간지 반머리가 수림 사이로 올려다 보였다. 이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물도랑들이 밭구기를 따라 올라가며 여기저기 깊숙이 패어 있었다. 소낙비가 개간지 밭도 이처럼 못쓰게 만들었겠거니 생각하며 허윤모가 그런 물도랑 하나를 건너뛸 때였다. 길과 이따은 자작나무 숲속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와슬랑 와슬랑 들려왔다. 뒤이어 머루덤불을 헤가르며 웬 사람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이어 한 명, 또 한 명. 일행은 모두 무거워 보이는 팽팽한 배낭들을 지고 있었다.
아니, 기자 선생님 아닌데 이게?
갑자기 일행 중 등산모를 쓴 한 청년이 소리쳤다.
책임자 아바이! 빨리 없어, 빨리! 여기 기자 선생이 올라오고 있구만!
뭐라고?
하는 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다. 알고 보니 일행은 모두 원료기지 사람들이었다. 허윤모는 고인식이는 물론이고 점차 알려오는 2년 전에 그 낯익은 사람들과도 일일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책임자 아바이, 엎친 김에 절이라고 여기서 절에 쉬어 올라가지 않겠음둥?
아랫도리에 곤색 행전을 두른 청년의 곰살궂은 목소리였다.
그럴까?
고인식이 주먹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일행을 둘러보았다. 모두 그러자며 털썩털썩 배낭을 진 채로 주저앉았다. 허윤모도 고인식의 묵직한 배낭을 받들어 내려주며 서리 맞은 들국화 포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고인식의 땀밴 잔등과 벗어놓은 배낭에서 훅훅 단내가 풍겨왔다. 허윤모는 그때에야 비로소 고인식이를 곁에서 뜯어보고 변모한 모습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표한 도수 안경이 아니라면 곁에서는 정말 알아보지 못하리만치 변해버린 고인식의 모습이었다. 새까맣게 딴 얼굴에 수없이 반백이 훨씬 넘은 귀밑머리였다. 검던 머리가 불과 2년 새에 그렇게 희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허윤모의 시선은 저도 모르는 새 고인식의 작업복 단추를 더듬었다. 물론 2년 전에 그 작업복은 아니었으나 세 개의 검은 단추 중 가운데의 하나가 흰 단추였다. 허윤모는 시골 영감처럼 초라해진 고인식의 신상이 마음에 걸려 잠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이쪽으로 말을 건네왔다.
아이, 그게 버섯이 아임둥?
허윤모와 네댓 발자국 떨어져 앉은 등산모를 쓴 청년이었다.
그 손수건에 싸서 옆에 놓은 거 말이구마. 기자 선생님.
아, 이거 말이요? 옳소, 이 버섯이. 서리에 마르긴 했어도 너무 탐스럽더라니. 이제 올라오다가.
탐스레가 다 몸둥. 버립소, 버립소.
예? 그럼 못 먹는 버섯인가요, 이게?
먹는 거고 못 먹는 거고 그러다 괜히 아그 곁에서 좀 얘기해 드립소. 우리가 겪은 일 책임자 아바인 말이라면 들여놓고도 담을 쌓는단 말입니다. 나 참.
그 끔찍한 소리 뭐하라고.
고인식이 안경을 벗어 작업복 앞자락에다 문지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기사장 동무.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기자 선생은 그때 출장 나가 있었더군요.
기자 선생님, 그 버섯 때문에 우리 식모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우리도 모두 죽다 살았구나 죽다.
입이 굼뜬 책임자 아바이가 답답하다는 듯 곤색 행전을 두른 청년이 앞질러 해주는 말이었다. 허윤모는 와닥닥 놀랐다.
식모라니, 그럼 혹시 그 뚱뚱한...
옳수구마. 기자 선생 밑으로 나 구렁이를 뚱구 쳐댔다던 그 아주머니가.
사실인가요? 기사장 동무.
사실입니다.
고인식의 목소리는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교체되어 온 새 식모가 버섯 요령이 없다나니 빨간 버섯을 따다 산채 볶음에 섞어댔지요. 참,
아니, 그 아주머니가 죽다니 빨간 버섯이라는 게 그리도 무서운 건가? 아, 그럼 모두 이만한 게 다행이 아닙니까?
허윤모는 그러면서 널려앉은 고인식인의 일행을 빙 둘러보았다.
다행이지요. 죽게 될 알코는 나지만 내 죽음은 면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될 알코 났다면서 무엇들을 이렇게 치고 다니는 겁니까?
당해서 도토리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도토리 과제라니요?
금년 생산 미달량을 도토리 채취로 보충하라는 지시입니다.
허윤모는 묵묵히 고개만을 끄덕였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 이렇게 다니면 하루 몇 킬로씩이나 줍게요?
모두 여섯 조로 다니는데 1인당 20킬로 정도는 줍습니다. 힘이야 들지만요.
고인식의 대답에 허윤모는 그의 일행을 새삼스레 또 둘러보았다. 산가랑을 어찌나 헤매고 다녔던지 누구의 작업복에나 하얗게 보풀이 일어 있었다. 핥히고 긁힌 핏자국들이 손등들엔 물론 어떤 사람은 얼굴에까지 나 있었다. 허윤모의 얼굴에 나타나는 동정의 빛을 읽었던지 고인식이 자책조로 입을 열었다.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나면 자식들이 고생하긴 마련 아닙니까?
책임자 아바이 참 크게 야단이구마.
등산모가 불쑥 반발에 나섰다.
그저 내 탓 내 탓 하는 그게 말이구마. 기자 선생님. 우리 책임자 아바인 이제 비에 시킨 개간지에다 흙가리를 하겠다는 게구만. 시에서는 내라고만 하고 도와줄 생각은 꼬물만치도 안 하는데 말이구만. 책임자 아바인. 아바인 그래 소나기 비가 내린 것도 아바이 탓이겠구만. 에? 난 정말 우리가 왜 이처럼 도토리 사냥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구만.
대속이,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집 된장을 담그자고 내 스스로가 하는 일이다 하고 도토리를 따자고.
글쎄 옳수구마. 그건 그렇다면 이 오전날 올라왔던 그 당 지도원의 행동이 몸뚱.
우리들 앞에서 책임자 아바일 학생 다루듯 하면서.
대석이.
기자 선생님. 뭐 막말한다고 욕하지 맙소. 책임자 아바의 그 맴시를 봐서라도 우린 도토리도 따고 흙가리도 하겠구만. 근데 여기서 책임자 아바이랑 죽게 애쓰는 것도 모르고 위에서.
청년은 문득 말을 끊었다. 하고 내뿜는 허윤모의 무거운 한숨 소리 때문이었다. 청년은 힐끔힐끔 허윤모와 고인식의 낯색을 번갈아 살폈다. 꽉 다문 입, 숨뻑이는 눈길들. 청년의 지나친 말이 두 사람의 입장을 서로 딱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었다. 청년은 잠시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더니 순간에 태도가 일변했다.
에라, 그렇지만 책임져 봐이. 결과는 일이 다 잘 되겠구만. 그렇다는 의미에서 내 노래나 한마디 하겠구만. 새들새들 쿵포기는 담비 오기만 기다리고 앵두 같은 내 춘향은 도련님 오기만 기다린다. 아이씨고 좋네 절씨구야.
왁자지껄 웃음이 터져올랐다. 그러나 청년은 시치미를 뚝 뗀 채 계속했다.
근데 참 책임져 봐이. 우리 춘향이가 있지 임둥?
청년은 풀속 어디선가 종이 쌈지 하나를 꺼내들며 그냥 너스레를 떨었다.
이걸 가지고 오늘이면 내려올라 내일이면 내려올라 하고 학수 그대로 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구마. 이자 노래에서처럼.
아참.
하고 고인식이 돌연 청년의 말꼬리를 끊었다.
그걸 이 기자 선생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뭔데요?
허윤모가 물었다.
멧돼지 열입니다. 일전에 처가 해산을 했지요.
고인식이 대답했다.
아, 그렇소.
하고 허윤모가 청년을 바라보았다.
남자아이라면 갖다 주겠소. 그렇잖음. 하이, 그냥 여부가 있음든. 이래봬도 빗방 안 놓은 솜씨구만 내사.
다시 터지는 웃음소리에 어느 숲속에선가 산새무리가 날아올랐다.
좋소. 그렇다면 이리 주오.
허윤모가 청년 쪽으로 손을 내밀며 계속했다.
이제 동문회가 저 개간지에다 흙가리를 할 땐 나도 이모정으로 도와 나설 각오가 되어 있어. 허나 그건 앞으로 일이고. 자, 그것부터 어서 주오. 그것도 다 동문회를 돕는 일이겠으니 말이오. 차, 이거 고맙소구마 정말.
청년이 허윤모에게로 다가와 멧돼지 열을 넘겨주며 덧붙였다.
사실 이건 저기 포수 영감한테서 우리 책임자 아바이가 구해다 준 거구마. 꼭 집에다 그렇게 전해주십소.
아, 알겠소. 헌데 집부터 대줘야 할 게 아니오.
네, 집은 간단하구마. 저기 내려다보는 저 시내 한가운데 보이지 엠둥? 빨간 버섯 같은.
빨간 버섯 같은?
예. 네, 그 빨간 버섯 같은 그 시당 청사 뒷집이 바로 저희 집이구마.
아, 대석이.
고인식이 난처한 기색을 지어 보이며 청년을 쳐다보았다.
뭘 말임둥?
그 무슨 말을 그렇게.
예?
아, 저 시당 청사를 빨간 버섯에 비겼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 그 저 뭐 달리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그 끔찍한 빨간 버섯에다. 기사장 동지도 여기서 보니 벽돌집이 꼭 그렇게 보이는데 뭘 그러십니까?
글쎄 마이구마. 얼핏 생각나는 게 나도 그랬어.
끽끽. 어느 숲속에선가 어치새 울음소리가 불안스레 들려왔다. 한 줄기 마가을 바람이 썰렁히 불어오며 고인시기와 허인모 사이에 들국화 포기를 흔들어댔다. 된서리를 맞고도 변함없이 이 산천을 장식해가고 있는 들국화에게 먼 산 너머에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귀띔이라도 해주듯이.
자, 먼저 들게. 먼저 들라니.
허윤모가 밀어놓은 보온병 뚜껑을 송명근이 다시 밀어놓았다. 둘 사이에 펴놓은 신문지 위에 된장 접시와 생오이 두 토막이 놓여 있었다. 송명근의 흥분이 좀 가라앉아 이미 따라놓았던 것을 도로 쏟아부을 수도 없고 해서 허윤모가 권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보온병을 몇 번이나 기울였는지 모른다.
유모, 풀무 불듯 그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말을 좀 하라고. 그래, 무슨 방도가 없겠나?
송명근이 신음소리를 냈다. 그제야 마지못하듯 허윤모가 입을 열었다.
명근이, 일전에 자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지. 뭘? 생각 안 나네. 그것이 벽돌집 사람과의 소송이라면 칼자루를 쥐었다 해도 아예 그만두라고 말이야. 자네가 아들 일 때문에 찾아왔을 때 내가 했던 말. 근데 그 말은 왜 들추나? 오해하지 말게. 난 자네가 그날 내 부탁을 못 들어줬다고 해서 이 말을 꺼내는 건 아니네. 거듭 말하지만 우리 성철이의 대학 추천 응시 시험은 당당한 100점이었네. 시당 조직 비서의 아들은 72점이었고. 그럼에도 끝내는 오늘 어떻게 되었나? 김일성 종합대학 추천 대상에 우리 애가 아니라 조직 비서의 아들이 가게 되질 않았나? 난 요새 와서야 그대의 자네 판단이 100번 옳았고, 설사 그때 자네가 나서줬다 해도 허사였으리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 자네가 그때 했던 말도 상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 자넨 안전부가 제 결심으로 자네 이모부를 묶어갔을 것 같나? 뭐 그야, 물론 벽돌집 결심 아래서겠지. 잘 알면서 뭘 그러나. 그러니 어쩐단 말인가, 응?
허윤모는 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송명근이 제 손으로 밀어놓았던 보온병 뚜껑을 다시 끌어당기더니 고개를 젖히며 꿀떡꿀떡 바닥을 내버렸다.
유모, 그때 내가 헌일을 치더라도 성철이 일을 도와 나서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오늘 터놓을 얘기가 있네. 아, 자네 취했나? 응? 아니,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건 자네에게만 하는 나의 고발이네.
고발?
들어보라고. 난 알고 있었네. 그날 자네가 날 다리놓아 누구의 힘을 빌어보자고 날 찾아왔다는지 말이야. 자넨 날 통해 책임비서 마누라의 힘을 빌어보자고 왔댔지. 내가 그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건 자타에 공인된 사실이었으니까. 응? 도내 사람들이 제2 책임비서라고 부르는 그의 총애를 말이네. 난 진력과 의사로서 도내 간부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저 충실했을 뿐이었는데, 그 마누라가 우리 용희 엄마 직장 자리를 비롯해서 내 생활사에 두루 관심을 돌려주니 난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고, 또 외부 사람들도 정확히 보았던 거네. 그걸 아는 자네였기에 책임 비서를 등에 업고 조직 비서와 맞서 보자고 날 찾아왔댔단 말이야, 자네가. 안 그래?
그래서.
그렇지만 그땐 내가 이미 그 마누라의 총애를 잃어버린 뒤였다는 걸 자네 몰랐네. 몰랐단 말이야. 더러워서. 일은 그렇게 됐대구먼. 그래서 하루는 퇴근역에 그 제2 책임 비서가 전화로 왕준을 청해오지 않았겠나. 갔지. 초인종을 누르니 그가 몸소 나와 대문을 열어주더니 다시 걸고 들어가 침대에 눕는 것이었네. 내가 책임 비서를 여러 번 왕진해 본 일이 있는 화려한 쌍침대였지. 난 좀 별로였네. 아무리 나보다 십여 년 위인 여자라 해도 그 혼자 있는 침방에 들고 보니 생각이 좀 다르더란 말이야. 그런데다 그녀가 시에서 된장 배급을 끊어뜨린다고 신소가 계속되어 영감이 도당에 또 불려간 때 막내까지 군사 야영을 떠나갔다느니 무언이 하며 빈집에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것이 틀림없었네. 가만, 된장 문제 때문에 책임 비서가 도당해? 자네 모를 거네만. 그땐 두 번째로 불려갔을 때였지. 책임 비서가 두 번씩이나.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건 그렇고 내 얘기를 마저 들으라고. 그래, 그녀야 어쨌든 나는 내 의무를 이행해야겠기에 왕진 가방을 열기 시작했네. 그녀가 급히 왔을 텐데 한 대 피우고 봐달라며 미리 준비해두었던 듯 싶고 고급 담배 한 갑을 침대 머리맡에서 쥐어 내밀었네. 나는 사양하고 문진을 시작했지. 그녀가 점심 식사 후부터 아랫배가 별로 어쨌다며 아직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블라우스를 훌쩍 벗고 아래 속옷까지 쭉 밀어내버렸네. 그러고 나서 여기 하며 살집이 좋아서인지 아직 젊음을 잃지 않은 높은 젖가슴과 흰배 언저리를 두루 짚어보이는 것이었네. 나는 청진을 시작했네. 아무 문제도 없었네. 다시 타진을 해보았지만 한 가지였지. 그래서 주요 장기들의 압박을 시작해 보는데 그녀의 두 손이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나. 이어 송선생, 손선생 하고 숨을 헐떡이며 한 팔로 내 허리를 휘감아 당기더란 말이야. 나는 몸에 붙은 털벌러라도 떨어버리듯 흠칫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네. 그러자 이젠 노골적이네. 왜? 우리 영감이 무서워서? 일 없어. 전혀 재미만 보는 그 영감 무서워 안 해도 된다는데 송선생 하며 말이네. 나는 앞뒤를 생각할 새도 없이 방에서 뛰쳐나왔네. 그런데도 뒤에서는 그냥 송선생이네. 청진기를 손에 쥔 채로 쾅하고 대문을 닫은 나는 거기다 퇴하고 침을 뱉지 않을 수가 없었네. 동물적인 그 음탕함보다도 제가 벽돌집 대감님 마누라니 하느님의 코라도 꿰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악스러움이 더러워서 말이네. 여모, 치욕스런 이 말을 내가 누구에겐들 입 밖에 낼 수 있었겠나. 그래, 나 혼자 그 치욕을 씹어 삼켜가고 있던 바로 그때 자네가 나를 찾아왔던 거란 말이야. 성철이 때문에. 그 알량한 진력과 의사라는 직업마저 이젠 며칠밖에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때 말이네.
허윤모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송명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니 벽돌집 사람이면 여인이 남자를 성노예로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거둬치우게 난 성노예가 되지는 않았으니. 벽돌집. 아이고 참.
허윤모는 손으로 한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날 자네를 찾아갔던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지. 너무도. 아니네. 난 뭐 어리석은 짓인 줄 몰라서 지금 자네를 찾아왔나. 실은 속에 붙은 이 불을 끄지 못해서.
송명근이도 땅땅 가슴을 두드려댔다.
명근이, 진정하세. 일은 이미 기운 일인데 자꾸 이래선 뭘 하겠나. 자, 보게.
허윤모는 책상 위에서 원고지 첫 장을 집어서 송명근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안 보이나? 생산 정상화에 들어선 N장공장. 자네 허대포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도 이런 황당한 글을 쓰나? 아니, 장공장 발효 탱크에선 지금 된장이 익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네. 벽돌집에서 쏙닥질을 해서 농장 사료 알곡을 끌어올렸지. 일을 망쳐먹은 장공장 기사장을 제거하니 군내 인민들 앞에 된장이 꽝꽝 쏟아져 나와야 할 게 아닌가. 잘못은 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못하는 일부 일꾼들 속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야. 아, 판은 그런 판이었단 말이지. 그렇네. 나도 그걸 금방 깨달았네. 책임 비서가 두 번씩이나 도당에 불려갔었다는 자네의 말을 듣고 말이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이번 자네 이모부의 일이야말로 극혐이 아닌가. 옳네. 명백해. 그러니 이제 어디 가서 무슨 발광을 한들 소용이 무엇란 말인가. 검찰소에? 행정위원회 법무과에? 사법, 행정, 입법까지도 한 주먹에 틀어지고 있는 것이 저 벽돌집이라는 걸 자넨 그래 모른단 말인가. 내가 왜 이걸 목에 걸었더란 말인가.
송명근이 당증 주머니가 속에 늘어져 있는 자기 옆구리를 탁탁 죄지르며 열에 떠서 부르짖었다.
왜 자진해서 벽돌집 시녀가 됐던 건 말이야. 간판에 속아서였지. 나처럼. 속엔 독재의 칼을 품고도 겉으로만 평등이요, 민주주의요, 역사의 주인이요, 지상 낙원 건설이요 하는 허울 좋은 그 간판에 속아서 말이야. 맞네. 세상 만물은 독한 것일수록 고운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법이네.
그래. 독버섯처럼 말이지. 독버섯처럼.
아이고, 답답해라. 생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가 있단 말이냐.
송명근은 와락 옷 앞자락을 잡아젖혔다. 후두두 단추가 떨어져 내렸다. 허윤모도 불시에 쇠고랑을 차고 감방에 앉아있을 고인식의 모습이 막막에 안겨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창문 커튼을 열어젖히고 안전부 감옥 쪽을 바라보는 두 눈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쑥 솟구쳐 올랐다. 한 소나기 퍼부으려는지 컴컴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바람에 커튼이 찢어질 듯 펄럭이었다. 고인식에 대한 공개 재판은 뒷산 언덕에 자리 잡은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기관기업소와 가두에까지 포치한 조직군중이 아침부터 내린천 성천교를 지나 운동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차려놓은 주석단으로 법관들이 주르니 나와 앉았다. 동시에 수명의 안전원이 주석단 뒤쪽에 이미 대기시켜놓았던 수인차 안에서 수갑 찬 고인식을 끌어내다 연단 옆에 세워놓았다. 이윽고 기소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기소문은 길지 않았다.
한냉 전선의 영향으로 나라의 식량 사정이 긴장해지고 있는 이때 장공장 원료기지 건설은 시 전체의 문제였으므로 직접 시 당위원회가 고인식에게 그 과업을 맡겼다. 과업을 맡은 초기 고인식은 자기 이름이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재출세를 위한 가식에서였기에 점차 자기 사업에 대한 태만과 무책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해마다 계속되는 소나기 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원료 기지 30정보를 거의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장공장에 대한 원재료 공급이 끊어지게 하였고 우리 시 인민들에게 된장 배급이 중단되게 하였다. 또한 이자는 자기가 장공장 기사장이라는 기본 직책을 망각하고 원료 기지에만 편안히 파묻혀 있음으로써 기술 발전을 비롯한 장공장 전반 사업에 혹심한 부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직의 통제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산지 왕국에서 안일 회의해질 대로 회의해진 이자는 자기 대우에 대한 관리마저도 되는 대로 하여 혁명 동지 일명이 덕버섯을 먹고 독살당하게 하였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자는 이력을 기만했던 것으로 하여 위에서 혁명하러 내려온 자로서 당에서 관대하게 주요 직책을 맡겨주었으면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는 대신 오히려 불만을 품고 이상과 같은 죄행을 범함으로써 우리 당에서 그처럼 가슴 아파하는 인민들의 식생활에 막대한 곤란을 가져오게 한 것이 더욱 엄중시된다.
대략 이러한 것이 기소문 내용의 전부였다. 변호는 없었다. 인민생활을 저해한 반혁명 분자에 대한 변호를 한다면 그 변호사 자체가 지금의 피고자 자리에 서야 할 것이었다. 군중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변호사 없는 재판에 익숙해져 있었다. 주석단에서 앉은 채로 고개만을 돌리며 재판소장이 질문을 시작했다.
비거 고인식은 위에서 기소된 죄과들을 인정하는가?
군중의 시선은 밀물처럼 고인식에게로 쏠려갔다. 그런데 그때 고인식의 표정은 어떠했던가? 고인식은 안경 낀 시선을 군중들의 머리 너머 어딘가 시내 중심 쪽에 멍청이 박은 채 마치 백치화도 같이 시물시물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곳이 빨간 버섯, 시당 청사였음은 하늘이나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아이고, 저 정신이 돈 것 같다. 응?
운동장에 밤바다 같은 설레임이 일순간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조용히들 하시오. 피고, 들었는가?
허윤모는 자기도 모르게 꽉 다무는 입안에서 뿌드득 소리가 남을 느꼈다. 고인식이 지금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구를 피우는 냉과리에 눈물을 짜고 손등을 데우며 나무뿌리를 뽑고 바윗돌을 굴려대던 개간의 그날로부터 아내의 제사상에 온우이가 집혀올렸을 향불내가 어려와 코맨 소리로 멧돼지를 쫓던 그 새벽과 독버섯에 쓰러졌다가 귀틀막 목침 위에서 구사일생 눈을 뜨던 그 아침과 그리고 도토리를 다 따고 나서 개간지에 흙가리를 시작했던 그 나날들에도 가슴 속에 사심없이 가꾸고 가꾸어왔던 양심의 꽃밭. 그 꽃밭이 백주의 날벼락을 맞아 통째로 뒤집혀진 이 시각.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꽃포기들을 일으켜 세워볼 엄두나 낼 수가 있으리란 말인가. 억이 막히고 염통이 터져 졸도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리라. 하나 허윤모처럼 고인식의 가까이에 나앉은 사람들은 그가 족쇄 찬 두 손으로 무엇을 하나하나 비틀어 뽑듯하며
요고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이어 고인식은 할 일을 시원스레 다 했다는 듯 고개를 하늘로 제껴들더니 통쾌한 웃음을 웃어댔다. 그 웃음은 그의 앞에 서 있는 마이크를 통하여 운동장에 크게 퍼져나갔다. 군중들은 서늘해지는 가슴으로 고인식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새 고인식의 표정은 또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고인식은 언제 웃었더냐 싶게 와들 놀라는 얼굴이 되며 그 무엇을 움켜쥐려는 듯 족쇄 찬 두 손을 앞으로 쭉 내뻗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로 외치듯 중얼거렸다.
저기, 저기 아직도 있구나. 여보시오, 그 빨간 버섯을 뽑아버리고 가시오. 무서운 겁니다, 그게. 여보시오.
군중이 다시 웅성거렸다. 주석단에서 누구인지 앞탁을 잡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질렀다.
웬일이야? 좀 머리가 돌았어. 이거 빨간 버섯이었지? 무슨 소리야?
하지만 고인식의 그 빨간 버섯을 알 사람은 운동장의 허윤모와 원료기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밖에 없었다. 허윤모의 기전에는 비뜩 지난해 가을 도토리 배낭을 진 그들을 만났을 때 하필이면 끔찍한 독버섯에다 당청사를 빗대던 등산모 청년을 나무라던 고인식의 목소리가 쟁쟁이 되살아 울려왔다. 빨간 버섯. 그 말은 비록 머리는 잘못되었지만 이 시각 고인식의 마음속에서 유황불처럼 끓고 있을 수백 수천 마디의 다른 말을 허윤모에게 해득시켜주고 있었다. 고인식의 백설 같던 넋은 이제야 이 땅에 뿌리 박힌 독버섯을 알아보고 독재와 회유와 기만과 억압으로 얼룩진 그것을 뽑아보려 필사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다.
에!
사회자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갑자기 피고의 정신에 이상이 생긴 관계로 오늘 재판을 보류하게 됨을 알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 애끓는 목소리와 더불어 고인식의 두 오누이가 군중 속에서 허둥허둥 앞으로 달려나갔다. 같이 앉아 있었던 모양 송명근이 그들을 제지시키려 하였으나 허사였다. 일어서던 군중이 다시 모두 앉았다. 그러나 오누이는 아버지와 한 발짝을 앞두고 상봉을 이루지 못했다. 뭉클뭉클 시커먼 배기 가스를 토하며 달려가는 수인차를 뒤쫓아 정신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오누이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로 안겨들었다. 군중이 흩어져간 횡댕그렁한 운동장 앞쪽 백양나무 밑에 손수건을 구겨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허윤모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기의 전부를 바쳤던 것으로 하여 자기의 전부를 잃은 사람. 허윤모의 질척한 시선은 조금 전 고인식이 군중의 머리 너머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것이 틀림없는 시당 청사, 빨간 버섯을 직시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저 독소에 희생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 사자머리에 마도로스 파이프가 짓거렸다던 구라파의 붉은 유령이 이 땅에 뿌린 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저 빨간 버섯의 씨앗 따위였단 말인가. 으스러지게 주먹을 들어쥐고 벽돌집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허윤모의 가슴 속에서는 고인식의 다 외치고 가지 못한 그 절규가 피탁에 울려오고 있었다.
저 빨간 버섯, 저 독버섯을 뽑아버려라. 이 땅에서, 아니, 지구 위에서 영영!
지은이 반디. 저작물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낭독 유호한 전숙경. 연출 김창곤 신승주. 제작 국민통일 방송. 이상으로 반디의 소설 고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